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이온유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과도 이 곡의 가사를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를 시작하며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마른 풀과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 오늘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손모아 봅니다. 오늘도 두 분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이제 봄이 오고 날이 따뜻해지면서 다시 체력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열심히 뛰었더니 체력이 뭔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저는 지금 학기가 시작되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하던 방학이어서 안 하던 공부를 하자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너무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혈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혈질이 어떤 기질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다혈질은 열정적이고 또 타고난 이약 기꾼이고 활발하기 때문에 친구가 많은 기질이었습니다.
또 다혈질은 거덕을 싫어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며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가장 활기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네, 기억을 잘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기질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담즙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담즙질은 뜨겁고 재빠르고 활동적이고 실용적이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담즙질은 결단력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결정을 쉽게 내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담즙질은 다혈질처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좋아하나요?
담즙질은 다혈질과는 조금 다르게 독립적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내고 활동을 해야 힘이 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생은 활동입니다. 그는 끝없는 발상과 계획과 야심으로 주변을 자극합니다. 활동 목표가 아주 분명하죠. 신속히 결정을 내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예리한 지성을 가졌습니다.
자기 의견에 대해 주변에서 반대를 하거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담즙질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주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담즙질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쟁점에 대해서도 자기 입장이 아주 분명합니다. 사회에 그 불이한 일이나 부당한 상황이 있을 때 담즙질은 이에 맞서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역경에 굴하지도 않고 오히려 역경에 자극을 받는 편이고요. 결심이 단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환경에서 성공을 거두기도 하는데요. 담즙질의 계획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낙담하고 포기할 때 담즙질은 계속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담즙질의 정서적인 면은 어떤가요?
다혈질과는 매우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는 일은 담즙질에게는 낯설고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예술적인 일보다는 실용적인 일에 더 관심을 보이는 편이고 대단히 낙천적이고 언제나 성공을 확신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단, 가정에서는 예외적인데 담즙질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랑은 그리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들어보니 담즙질은 사회적으로는 매우 유능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담즙질은 재빨리 기회를 포착하고 그것을 이용할 만한 최선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잘 정리되어 있지만 그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세부적인 일에 대해서는 흥미를 갖지 못합니다. 직관적이고 빠른 평가를 선호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잠재적인 위험과 장애물은 놓치기가 쉬운 면이 있습니다.
세세한 일 하나하나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 목표를 향해 출발한 후에는 진로 방해자들을 짓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시하기를 좋아하고 목표를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기회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도 그런가요?
담즙질의 자족적이고 완강한 태도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즙질 성향이 있는 그런 어린이의 부모는 아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담즙질 어린이가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알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대체로 10살에서 12살 사이에는 영적인 일에 대한 감수성이 아직 남아있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아이가 담즙질 성향이 높다면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겠어요.
그러면 담즙질의 목표 지향적인 모습은 일상생활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자동차를 매우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한다든가 정해진 시간에 가능한 많은 일을 해내려고 급하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식습관에도 나름대로의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매일의 식단이 거의 변화가 없고 식사 중에 말을 하면서도 금방 다 먹어치우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식사를 끝낼 때가 많습니다. 담즙질은 장부를 작성한다든가 세부적인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일은 질색이라 이런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렇다면 담즙질이 하기에 적합한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담즙질은요. 성취욕과 생산력이 높은 일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보통은 기술자를 감독하는 일을 종종 하는데요. 생산성이 높은 건설업을 좋아하고 현장 감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담즙질은 타고난 땅 개발업자이기도 합니다.
땅 개발이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의 길을 지나갈 때 그 길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를 남다른 눈으로 바라보는군요.
네. 담즙질은 아무것도 없는 시골길에서 도로를 내고 학교와 주택을 짓는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또 대부분의 기업가가 담즙질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공식화해서 용감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진출합니다. 그러나 일단 새로운 길을 시작한 후에 성공하게 되면 바로 실증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에게 위임하는 법과 위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 담즙질의 사람은 정말 많은 일을 성취할 것입니다.
어떤 일에 성공한 후 실증을 낼 수 있다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요. 담즙질의 사람은 행동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데에는 지루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외과의사나 치과의사, 철학자, 발명가, 시계 제조공 중에는 담즙질 성향의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정확성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일은 어려워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룰 우울질 성향의 사람과 함께 일한다면 무적의 팀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요?
담즙질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지 않아서 몇 가지 일을 100%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많은 일을 70에서 80% 정도로 끝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일도 아주 잘합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목표를 바라보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료들은 담즙질의 지도를 따를 때 더 많은 일을 해냅니다. 타고난 홍보 능력으로 장사와 학교에서 실용적인 과목을 배워주는 선생님, 또 정치와 군대, 체육과 같은 활동에서 두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담즙질이었던 지도자들이 실제로 존재했었나요?
네. 세계의 유명한 장군들과 독재자들, 폭력 조직의 두목의 상당수가 담즙질 성향이 강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담즙질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 독재자나 폭력 조직의 두목이 아니라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담즙질 스스로가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모질게 대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을 격려하면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비판만 하는 것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담즙질 지도자의 인정과 격려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깨닫고 자주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준다면 그들은 더 헌신적 일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담즙질 인물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사도 바울이 담즙질의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네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처럼 초대교회를 누구보다도 심하게 박해했잖아요.
네, 하지만 나중엔 거침없이 달려서 당시 알려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구의 거의 반바퀴나 되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말 굉장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바울은 타고난 기질과는 정반대되는 부드러움과 연민도 보여주었습니다. 담즙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법을 배운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담즙질들이 잘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담즙질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나요?
담즙질은 의지가 강하고 자제력이 있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려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또 자신감이 강하고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다혈질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철저한 사전 계획에 따라서 목적이 분명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면 집요하게 몰두하고 끈질기게 한 방향으로 밀어붙입니다.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성공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일에 대한 의지적이고 끈질긴 노력이 성공으로 이끄는군요.
네, 담즙질은 되게 실제적인 면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는 생활의 모든 것을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고 뭔가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할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조직을 꾸리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상황을 금방 평가하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직관적으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그러니 지도자의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도자 역할도 잘 감당하는 것이군요.
대담하고 자신만만한 담즙질에게 무척 호감이 가네요.
네, 맞아요. 담즙질의 낙천적인 인생관은 타고난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어찌나 모험심이 강한지 안정된 지위를 버리고 미지의 세계에 뛰어드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을 평가할 때에도 목표에만 몰두하고 다가올 위험이나 잠재적 문제들은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역경이 와도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식욕이 돋고 목표에 대한 의지가 더 굳건해집니다.
거침없이 나아가는 본능을 가진 담즙질이네요. 그렇다면 담즙질도 약점이 있을 텐데 어떤가요?
네, 몇 가지 심각한 약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엄하고 참을성이 없고 성질이 조급합니다.
즉, 즉흥적인 독불장군의 특성이군요.
네, 맞아요. 또 담즙질 남성은 10대 초반이 지나면 절대 울지 않고 담즙질 여성은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만 눈물을 흘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목표 달성을 향한 담즙질의 추진력 중에 상당 부분은 성마른 성품에서 나옵니다. 담즙질 사람은 순식간에 격분하고 분통을 터뜨린 후에도 응어리를 잘 풀어내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당하고는 못 참는 성질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 보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참을성 없고 성질이 급한 성품 때문에 담즙질 성향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웬만하면 근처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담즙질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정말 같이 있기가 쉽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담즙질은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지만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담즙질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속상하게 만듭니다. 마흔도 되기 전에 속병에 걸리는 일이 흔하고 앙심과 노여움과 분노로 성령을 근심하게도 만듭니다. 경쟁심이 강하고 자주 긴장하는 사람이 되고요. 종종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 스스로 만든 긴장으로 몸이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노여워하고 분노하는 면이 있군요.
네, 다른 사람들의 꿈과 성취와 또 필요에 무관심한 담즙질에게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매우 낯선 말입니다. 어떤 담즙질은 잔인한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권리를 마구 짓밟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도덕 원칙을 철저하게 배우지 않으면 성공을 위해 법을 어기거나 비열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담즙질은 목적 이 그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세계의 가장 악랄한 범죄자와 독재자와 통치자들이 담즙질이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나요?
담즙질은 사과하거나 상대를 인정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도 큰 상처를 줍니다. 일부 담즙질 남성은 아내를 때려서 복종시킵니다. 아내를 무시함으로 더 큰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담즙질 여성들은 홧김에 덩치나 힘이 두 배 되는 남편을 때리기도 합니다. 잔인한 비아냥거림으로 상대방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이런 배우자와 10년을 살고 난 후에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약점을 듣다 보니 마음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약점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점까지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약점을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즙질은 자신에게 이런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극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담즙질이 아닌 다른 기질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담즙질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 힘을 내서 약점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담즙질은 즉흥성 때문에 공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즉흥적으로 벌인 일 때문에 후회를 하기도 하지만 단호하고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 완고하고 집요하게 그 일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담즙질은 이러한 성향을 다스리지 못하고 잔인하고 무뚝뚝하며 빈정거리는 말로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후회하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밀어붙여서 상처를 입히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감 넘치는 담즙질은 자립적이고 자부심이 강합니다. 몇 번의 성공으로 인해서 밉살스런 독불장군처럼 오만하고 도도하고 고압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연히 담즙질을 피하게 되겠어요. 할 수 없이 담즙질과 함께 일하거나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그 모습 때문에 매번 좌절할 것 같아요.
강함과 자신만만함이 담즙질의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강함과 자신만만함의 이면이 약점에서 나타나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동전의 앞뒷면이 다른 것처럼요. 담즙질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 회심한 후에도 계속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을 잘 해나가려고 애쓰다가도 그 시간이 하루의 일정을 계획하는 시간으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 축복을 놓칠 것 같아요. 담즙질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꾸준히 할 수 있는 강한 의지력을 갖고 있지만 경건 생활의 필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시간 낭비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담즙질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면이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렇게 보이죠. 담즙질은 자기도 모르게 이기심에 빠집니다.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결코 주저하지 않으며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관심이 없다 보니 자신이 지독히 고압적이고 이해심이 없다는 사실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친구와 동료들에게 무심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숨기려 들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누구에게나 고압적으로 대하니 오랜 친구를 두기가 어렵겠어요.
약점에 관해서 알아보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극복하기 위해서이고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담즙질이 경우도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인간의 기질을 살펴보는 목적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성령님께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약점에 의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모든 약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고 자기 약점을 죄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네, 우리가 성내고 앙심을 품고 분개하거나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염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시하지 않으면 두려움이나 분노에 사로잡힌 채 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한나 자매님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요.
아멘. 생각이나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마다 이 말씀을 적용하고 죄를 자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의 아버지께 죄된 습관을 없애주시도록 간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뿌리 깊은 습관도 깨뜨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은 자매님이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약점을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약점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했다면 성령 충만을 간구하여 섬김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야겠습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약점을 위해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도 예전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네. 예전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결박하고 없애주시도록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담즙질이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매우 역동적이고 유능한 지도자가 될 것 같습니다. 담즙질은 본래 의지력이 강하니까요.
네, 맞아요. 담즙질이 성령의 인도로 영원한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 더욱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사의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도 강한 담즙질이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이면서도 겸손함을 가진 목회자들의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네, 교회사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고 쓰임을 받았던 탁월한 담즙질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현대의 선교단체들을 이끈 분들 중에도 헌신된 담즙질이 많았고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채 일하려던 모습이 있기도 했지만 담즙질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게 된다면 참 멋진 지도자로 쓰임받게 될 것 같아요.
바울과 같이 자신이 매일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담즙질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담즙질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담즙질은 서서히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주신 소중한 존재로 보게 될 것이고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냉담한 담즙질에 가슴에 사랑을 심어주실 수 있다고 믿어요.
아멘. 성령 충만한 담즙질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풍성한 평안을 맛볼 것이고 직관적인 판단력으로 후다닥 달려나가는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을 기다리기가 점점 더 쉬워질 것입니다. 예전처럼 분노에 시달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맛보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안달하는 대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법을 배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 귀히 여기게 되고 영혼과 마음의 평안, 육체의 건강까지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통명스럽고 무뚝뚝한 모습도 변화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런 밉살스런 성향을 버리고 정중하고 품위 있고 예의 바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무시하던 사람이라면 아내를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좋은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담즙질의 마음에 자비와 겸손을 주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담즙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 새로운 욕구를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과 약점을 지적해도 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게 되어도 우월감을 느끼지 않고 자제력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성령으로 충만해진 담즙질은 그들을 돕는 일로 더욱 바빠지겠네요.
네, 그렇겠죠. 이제는 자신의 활동 욕구를 채우는 대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새로워진 성품과 오래 참음과 재치로 많은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주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담즙질은 사람들에게 더욱 호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칠 때가 되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담즙질에게 꼭 필요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의지와 추진력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야 비로소 강함이 사람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힘으로 바뀐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담즙질에서 한 가지 부러운 점이 있었는데 헐러서기를 잘하는 그런 꿋꿋함? 근데 제가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해서 항상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꿋꿋함을 달라고 기도를 하곤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간 것 같습니다. 해서 저도 헐러서기 하나님 앞에서 잘 일어서서 꼭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이렇게 바빠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즙질은 호감이 가는 장점도 치명적인 약점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죄로 고백하고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붙들린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라 자매님과 하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죠. 오늘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의 찬송의 고백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혹 또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셋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호사밧을 낳고 요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되더라. 아멘.
아멘. 아, 네, 먼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생각과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족보의 기록, 네. 낳고 그리고 낳고. 결국에 이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까지의 그 역사의 시간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야, 이거 뭐 내용을 다 얘기하셨네요. 네, 아이고. 맞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 하나 자매님은? 네.
네, 사실 네. 읽으면서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름의 나열이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근데 또 이렇게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되는 게 약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또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네. 삶을 기억하신다.
네, 그리고 뭔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두 분 다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족보가 나올 때 되게 지루하고 사실 성경 읽을 때 건너뛰고 싶거든요. 다행인 것은 또 각자의 또 은혜가 있었는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네, 28장까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인데 그 첫 문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해요.
네, 그래요, 목사님.
네.
계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예, 이렇게 익숙하지 않죠. 계보는 다른 말로 족보입니다. 족보는 그 한 집안의 혈연 관계를 나타내는 책이거든요.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족보라 할 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뭐냐면 저에게 있어서 족보는 약간 동양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앉혀놓으시곤 집안 얘기를 한창 하셨어요. 집안의 어른들, 뭐 집안에 어떤 어른들이 있었고 그 어른들이 어떻게 집안에 이렇게 좋은 유익을 끼치셨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집안의 족보를 꺼내시면서 집안 중에 어떤 분이 있었는지 아 이분이 대단한 분이셨다. 뭐 이런 이야기. 아 그런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라는 거예요. 저는 살짝 당황스러웠어요.
네, 목사님의 말을 듣고 나니 네. 저도 마태복음의 첫 문장, 첫 단어가 왜 족보일까 의문이 드는데요.
이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은 사실 이제 마태복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시작 전체 27권 전체의 첫 문장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글을 쓸 줄 아는 작가는 자신이 쓰는 책의 첫 문장은 아주 공을 들였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또 글을 네. 쓸 때도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맞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는데 작가가 책상 앞에서 이제 글을 써요. 근데 첫 문장이 잘 안 쓰니까 안 써지니까 종이에다가 쓰고 또 종이 버리고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종이가 이렇게 널려져 있는 그런 장면이 또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어떤 글이든지 첫 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조선의 김성종이라는 작가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여명의 눈동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네, 첫 문장이 어떻게 쓰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시작해요. 잘 들어보셔요. 압록강이었다. 화차까지 길게 달린 기차는 마침내 덜커덩하고 철교에 부딪혔다.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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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커덩. 이 화차라는 거는 화물차이거든요. 이게 첫 문장이 되게 사실적인 묘사예요. 궁금증이 자아내죠. 아, 왜 이 기차가 이 밤에 압록강을 덜커덩거리면서 달리고 있는 걸까? 아, 매우 궁금하면서 몰입감을 갖게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첫 문장에 읽고 아, 이 책을 정말로 읽고 싶다. 더 나아가서는 아, 내가 압록강을 달리는 이 기차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네,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쓴 저자인 마태도 마태복음의 첫 문장을 어떻게 쓸지 또 매우 고심하고 고민했겠네요.
예, 바로 그것이죠. 아마 마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태복음을 쓸 때 아, 어떤 것으로 첫 문장을 쓸까? 사실 첫 문장이 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첫 문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이거를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이 책을 이것을 첫 문장으로 썼을까? 매우 고민했겠죠.
네, 그리고 선택한 문장이 마태복음 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썼네요.
네, 마태는 이 문장이야말로 마태복음 읽는 독자에게 마태복음을 정말로 읽고 싶어지는 기대감과 몰입감을 갖게 하는 문장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오늘 하루에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묵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과 다음 방송까지 두 번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음 주에도 이어서 읽고 묵상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의미만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기 편하게 한 단어로 말하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아시나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것이에요. 이 모든 민족과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남녀노소 그들의 신분 고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 안에 성취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3절부터 6절까지 4명의 여인이 나와요. 한 명씩 한번 말해볼까요?
네, 3절에 유다는 네. 다말에게서 라고 할 때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네,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다와 다말의 관계예요.
네,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였나요?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아, 그 말은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라는 거네요.
그렇죠.
아, 물론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참 부끄러운 일이네요.
맞아요. 어떻게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리고 어떤 여인이 있나요?
네, 5절에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네, 라합은 여리고 출신의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고요?
네, 맞아요.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기생인 거죠.
아, 이런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인이 있나요?
네,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룻 또한 이방 모압 여인으로서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밧세바입니다.
네, 밧세바에 관해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표현이 있어요. 6절에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와 결혼합니다.
네, 밧세바는 네. 우리아의 아내였네요.
그렇죠.
밧세바는 그럼 처음부터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해요.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서 적군의 화살에 죽게 하죠.
네, 그것은 의도적인 살인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다윗은 이러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와 결혼을 합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지금 다윗이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경건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다윗 왕이 맞죠?
맞아요. 그 다윗 왕 맞습니다.
네, 어쩌면 네. 성경은 그냥 밧세바라고 하면 될 것을 오히려 다윗 왕의 이런 치부를 들춰내려고 작정한 듯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네요.
맞아요. 밧세바라고 하면 될 걸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여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인들? 다 시아버지의 자녀를 낳은 다말, 기생인 라합, 그리고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다윗과 간음한 밧세바와 같은 여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결국에는 어떤 민족인가 상관없이 남자이냐 여자이냐 상관없이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이들은 다 하나같이 경건하지도 않았고 윤리적이지도 않았고 도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상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어디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 두 자매님과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계신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사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생각에 대해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없었다. 라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세요?
아, 네. 완전히 동의합니다.
아, 네.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네. 네, 우리 하나 자매님은? 네.
네, 저는 그동안 네.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또 저도 모르게 아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다라고
아,
생각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종종 그런 교만한 생각이 네. 들기도 해요, 그죠?
네. 그런데
네,
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족보의 사람들처럼 나 역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제가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고요. 그래서 또 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피고 기도를 하고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조건이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조건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는, 다시 말해서 한계가 없으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한계가 없,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랑을 알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셋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느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호사밧을 낳고 요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요거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루아살을 낳고 엘루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묵상 중에 혹은 우리의 나눔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한번 말해볼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독보를 읽으면서
네, 사라 자매님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성취된 역사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그 안에는 어떤 훌륭한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죠. 선택적으로 라합이나 룻이나 또 바세바나 다말이나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던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내 이름도 이 족보에 넣어서 읽어보면 그 은혜가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아유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 자매님은?
네, 저는 사실 살면서 실수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마다 뭔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제가 이렇게 회개할 때마다 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근데 약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저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받아주시고 진짜 뭔가 이게 정리되지 않은 저의 모습도 되게 품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뭔가 그런 부분이 위로가 되었다.
위로가 네. 되었네요.
이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아,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두 분의 나눔에 대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라자매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내가 잘 살아가야겠구나 또 살아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믿음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게요 네 하나 자매님 말하기 전에 저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족보에 네 명의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여인의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도 있다. 라고, 적용해 볼 것 같아요. 저는, 네. 우리 하나 자매는, 네.
네, 저는 제 삶에 적용을 한다면, 약간, 하나님도 이제 지치시겠다. 라고 생각이 제 기준인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의 기준이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저를,
기준으로,
네,
하나님의 시각으로.
네, 제 자신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살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자책하는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책하지 않겠네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가고. 맞습니다. 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하소서라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 기준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늘 우리의 어떠함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